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걸프 지역 아랍 주요 6개국 간 정상회의가 14일로 이틀째 계속됐습니다.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진행된 이날 회담에는 이란 핵 협상과 이라크, 시리아 등 중동 문제 전반이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13일 이번 정상회의는 중동 지역이 매우 도전적인 시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는 미국과 걸프 지역 국가들의 군사력을 점검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걸프 지역 국가들은 이란과 서방국들의 핵 협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고 미국과의 안보 강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14일 자신의 고향인 산시성 시안을 찾은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환대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이날 취임 뒤 처음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모디 총리의 이번 중국 방문은 아시아의 두 강대국인 인도와 중국이 외교와 경제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양국 정상이 이번에 10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480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술과 제약, 금융기 분야에서 중국 측에 시장을 좀 더 개방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모디 총리는 중국에서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하는 등 사흘간의 일정을 마친 뒤 몽골과 한국 등 동아시아 순방에 계속 나섭니다.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4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임시 가기를 열고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개 안보 법률의 제정과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중 무력공격 사태법 개정안은 일본의 존립을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자위대가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아베 내각이 지난해 7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용인하기로 한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또 후방 지원 대상이 미군에서 미군을 포함한 외국군으로 확대되고 후방 지원 활동 지역도 일본 주변에서 전 세계로 확장됩니다. 아베 내각은 15일 11개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열차 탈선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교통당국은 사고 열차 기관사가 사고 지점에서 제한속도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운행한 이유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열차 기관사 브랜든 보스티엔 씨의 변호인 측은 그가 사고에 대한 충격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인은 또 기관사 보스티엔 씨가 열차를 운전할 당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든지 약이나 술을 복용한 일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해당 열차가 지난 12일 제한속도인 80km를 2배 이상 초과한 165km로 사고 지점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승객 7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교통안전위원회의 로버트 숭왈트 의원은 새로운 안전 강화 규정이 적용됐더라면 이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쿠데타 기도가 이뤄진 다음 날인 14일 아프리카 부룬디 수도에서 총격과 폭탄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 부준부라 곳곳에서 서로다운 정파 간의 유혈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13일 피에르 은쿠른지자 부룬디 대통령이 탄자니아를 방문한 가운데 군부에 의한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은쿠른지자 대통령의 행방과 어느 정파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부룬디 사태와 관련해 안정과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환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2015년 5월 15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가끔 인터넷 영화 제공 사이트로 영화를 봅니다. 매달 한 $8쯤 내면 극장에 안 가도 언제든지 미국 영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에 영어 이름을 단 한국 영화가 종종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요. 한국에서 웬만큼 인기를 얻은 드라마는 아예 영어 자막을 달고 나옵니다. 제가 미국인들이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나 보다 하고 느낀 지가 그리 오래된 기억은 아닌데요. 미국인들이 한국 드라마를 어느 정도 좋아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소식을 봤습니다. 지난 13일에 미국 서부에 미국의 주요 방송사 관계자 100여 명이 한국 드라마 홍보 행사를 찾았는데요. 이날에는 이 한국에서 꽤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 10편 이상이 소개됐다고 해요. 미국 지상파 방송사 ABC, NBC, 또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 배급사, 소니 프로듀서들이 대거 참석해서 특별히 한국 드라마를 미국식으로 다시 만드는 것에 상당한 관심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 미국 내에서 한국 드라마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한 달 평균 2천만 명이 접속한다고 합니다. 미국인이 왜 이렇게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지 물었더니요. 소니 픽처스 고위 간부가 잔잔하고 연기자들이 매우 매력적이고 또 감독과 작가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아주 감동적이라고 말하더군요. 북한 주민들 역시 한국 드라마를 꽤 좋아한다고 들었는데요. 한류의 바람이 이제는 미국의 안방까지 불어들 거란 전망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를 알아보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주간 기획물로 미국 50개 주를 가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22도에 화창한 날씨 이어지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북한 대체로 흐리겠고요. 북부지방은 아침부터 가끔 비가 오다가 오후에 그치겠고요. 또 오후에 북서쪽 지방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5도에서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 10도에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동해안은 어제보다 낮습니다. 평양 구름 조금 끼겠고요. 기온 14도에서 26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의 주 맞습니다. 기온 16도에서 2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개성 흐립니다. 기온 14도에서 2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 들어 있습니까?
네, 미국 국가안보국 NSA가 무차별로 개인 통화 기록을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 자유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2003년에 시작된 이라크 전쟁에 대한 지지 여부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들 사이에서 새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부가 빌려주는 학자금에 물리는 이자율이 신학기에 떨어진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자, 미국 시각으로 13일 연방 하원에서요 미국 자유법안이 표결에 붙여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예상대로 쉽게 법안이 통과됐네요.
그렇습니다. 하원 민주공화 양당이 협력해서 만든 미국 자유법안이 어제 하원 표결에서 찬성 338대 반대 88로 무난하게 통과됐습니다.
예. 자, 오늘 많은 미국 언론이 이 소식 비중 있게 다뤘는데요. 이 미국 자유법안이 무슨 법인가요?
네, 지난 2001년에 제정된 애국법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몇몇 조항을 고친 게 골자인데요.
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미 국가안보국 NSA가 미국인들의 통화 기록을 무차별로 수집하는 걸 금지하는 항목입니다.
네, NSA의 통화 기록 수집 활동이라면은 애국법 215조와 관련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미국 자유법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바로 이 애국법 215조를 개정했습니다.
네.
원래 미국에서는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개인 통화기록 같은 정보를 얻으려면 법원이 내준 영장이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2001년에 등장한 애국법 215조가 이런 규정을 많이 완화했는데요. 이 조항을 근거로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그동안 영장 없이 테러 조직과 관련된 통화기록을 수집해왔고요. 또 9.11 테러가 난 뒤 몇 주 뒤부터 비밀리에 미국 내 모든 통화기록을 수집하던 NSA도 이 애국법 215조를 근거로 자신들의 활동을 정당화해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에드워드 스노든 때문에 이 애국법 215조가 다시 논란이 된 거죠.
맞습니다. 잘 알다시피 전 미 중앙정보국 CIA의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NSA가 비밀 감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네.
그런데 NSA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테러 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통화기록까지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서 문제가 커졌죠.
예.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NSA가 애국법 215조를 근거로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사생활을 침해왔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그럼 이 미국 자유법은 정부기관이 개인통화기록을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부기관이 이런 정보에 접근하는 것까지 막는 건 아닌데요.
예.
미국 자유법안은 FBI나 NSA가 해외 정보 감시 법원의 허락을 받아서 소사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보여달라고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민간 회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미국 자유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지만요, 이 법안이 정식으로 뭐 효력을 발휘하려면 거쳐야 할 관문이 많죠?
네, 이제 연방 상원에서 표결을 거쳐야 하고요.
네.
다음에는 대통령이 서명해야지 법안이 발효됩니다. 어제 연방하원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큰 표차로 통과됐고요. 오바마 대통령도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원을 통과하면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 상원을 통과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 이 상원에서 반대하는 의원이 많은 모양이네요.
네, 공화당 상원의원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의 리치 맥코넬 원내대표가 이 법안을 반대하고요.
네.
또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국방 매파에 속한 의원들이 애국법 215조를 고치면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연방하원이 이 미국 자유법안과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었는데요. 당시에도 연방상원에서 발목을 잡힌 바 있었습니다.
네, 이들이 미국 자유법안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쉽게 말해서 이 조항이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를 막는데 크게 이바지하기 때문에 없애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테러 음모를 적발하려면 테러 분자들이나 테러 조직이 주고받는 통화 기록 등을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수집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애국법 215조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네, 그러면 이 미국 자유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지금까지 분위기로는 그런데요. 하지만 이 법안을 통과시키라는 압력이 안팎으로 커지고 있어서 연방상원이 이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215조를 포함해서 애국법안에 있는 몇몇 조항의 시한이 곧 끝나는데요. 그래서 상원이 이 미국 자유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 조항들이 효력을 잃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상원이 이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2016년에 미국에서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현재 몇몇 사람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에 나가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벌써 다양한 현안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새삼스럽게 이라크 전쟁이 주요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네요.
네, 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논쟁이 주로 공화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미국이 지난 10년 이상 수행했던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지지하지 않느냐와 관련된 겁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이라크 전쟁 논쟁이 불거진 이유가 뭔가요?
최근 미국의 유력 신문이죠. 워싱턴 포스트가 한 기사에서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이유를 꼽았는데요.
네.
먼저 최근 이라크와 시리아 영토 일부를 장악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의 부상을 꼽았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이 사실상 실패해서 ISIL이 등장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논쟁이 나왔다는 거죠. 또 이라크 전쟁을 밀어붙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동생이죠.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공화당 대선 경선에 나올 것으로 알려져서 새삼 또 이라크 전쟁이 화제가 됐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이유로는 지난 2002년에 연방의회가 이라크에서의 군사력 사용을 승인할 때 이 찬성표를 던진 위원 가운데 몇몇 위원이 이번 대선 경선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유도 꼽혔습니다.
네. 특히 요즘에 이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서 언론에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던데요. 얘기를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형이 이라크 전쟁을 사실상 시작한 사람이다 보니까
네.
언론과 회견하거나 유권자들과 대화할 때 이라크 전쟁과 관련된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런데 제프시 전 주지사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조금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런 겁니다.
네, 그럼 제프시 전 주지사가 형이 시작한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대체로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최근에 제프시가 미국 폭스뉴스와 회견했는데 여기서는 분명하게 이라크 전쟁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장소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대답하는 걸 거절해서 구설에 올랐습니다.
네, 이런 태도는 먼저 공화당 경선을 통과해야만 하는 제프시로서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텐데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먼저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는 공화당 위원들하고 또 보수 진영이 이라크 전쟁에 대한 자기 생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면서 제프시가 자신들을 대변하는 후보가 될 수 없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또 거꾸로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제프시가 실패한 정부로 시작된 전쟁을 지지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후보들은 이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까?
공화당 쪽을 보면요. 이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이라크에 대량 파괴 무기가 없는 걸 알았더라면 당시에 전쟁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공화당 경선에 나가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했죠. 이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그리고 마이클 루비오 상원의원도 크리스티 주지사와 같은 생각입니다. 다음 마이클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민주당 쪽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2002년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예.
당시에 힐러리 전 국무장관이 상원의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던 당시 생각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바이든 부통령이 있는데요. 바이든 부통령도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데 2002년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바이든 부통령은 클린턴 전 장관처럼 이라크 전쟁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닐 때들은 학자금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과 학생들의 부모들이요, 정부가 빌려주는 돈으로 학자금을 마련하는데요. 그런데 이번 신학기부터 이 빌린 학자금에 매겨지는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들어보죠.
미국에서 이제 지금부터 신학기라 그러면 2015-16년 학기를 말하는데요.
네.
미국 정부가 13일 이 기간에 연방 정부가 빌려주는 학자금에 물리는 이자를 이전 학기보다 3분의 1% 포인트 떨어진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이 새 이자율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이자율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네, 대학생이 정부로부터 직접 빌리는 스태포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현재 4.66%인데 신학기부터 4.29%로 조정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갚는다고 전제하고 신학기에 $5,500를 대학교 신입생이 빌리면 이자를 전번 학기보다 약 $117를 덜 냅니다.
네.
또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빌리는 돈을 플러스론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플러스론 이율이 현행 7.21%에서 6.84%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플러스론 같은 경우는 10년 안에 갚는다고 약속하고 만 달러를 빌리고 새 이율을 적용하면 이자를 약 230달러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정부가 빌려주는 학자금의 이자율을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10년 만기로 미국 재무성이 파는 채권의 이율에 맞춥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매년 봄에 미국 정부가 파는 재무성 채권의 이율을 기반으로 하고요. 여기에 픽스된 고정된 이윤을 붙여서 학자금 이자율을 결정합니다.
네. 어쨌거나 학자금이 비싸서 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컸는데요. 이자율이 떨어졌다는 건 좋은 소식인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 신학기, 그러니까 2015-16 학기에는 이자율이 떨어졌는데 앞으로는 이 이율이 점점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의회 예산국이 조사를 전망을 해보니까 2020년까지 대학생이 빌리는 학자금의 이율이 6%, 대학원 학자금은 7.5%, 그리고 부모가 빌리는 학자금은 이율이 7.5%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주요 배경,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 부지영 기자와 함께 애국법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수요일에 이 자유법안이 하원을 통과를 하면서요. 이제 이 법안의 운명이 상원의 손에 달리게 됐는데요.
네.
자, 자유법이 뭔지 알려면 먼저 애국법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애국법, 자유법안이 기존의 애국법을 대체하기 위한 법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애국법은 2001년에 만들어진 법인데요. 이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2001년이라면은 9.11 테러가 난 해죠.
네, 맞습니다. 이 9.11 테러는 미국 땅에서 일어난 최악의 테러 사건인데요. 2001년 9월 11일 아침에 테러 단체 알카에다 소속 테러범들이 민간 항공기 넉 대를 납치해서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건물과 워싱턴의 국방부 청사에 충돌하는 등 동시다발 테러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던 쌍둥이 건물, 110층짜리 그 세계무역센터 건물 두 동이 완전히 무너졌고요.
네.
국방부 건물도 크게 파괴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항공기 승객들을 포함해서 3,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뭐 그야말로 영화에나 나올 만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는데요.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보는 국민들 참 눈을 의심했을 정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만약에 이런 일이 북한에서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북한 주민들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이 북한에서 신성하게 여기는 만수대의 그 김일성 부자의 동상이 테러범들에 의해서 폭파되고 뭐 동상에 참배하러 왔던 주민 수천 명이 한꺼번에 숨진다면 어떻겠어요?
네, 당연히 큰 충격을 받겠죠.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과는 별개로요. 이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주석을 신처럼 숭배한다고 하니까요.
네.
이 만수대 김일성 부자의 동상이 북한의 상징 같은 거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세계무역센터나 국방부 건물도 미국에서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미국 금융의 상징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안보의 상징이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그런 건물들이 무너지고 파괴되니까 미국이 공격당했다고 하면서 이 많은 미국인들이 분노했고요. 또 미국인들 사이에 그 두려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네.
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미 의회가 서둘러서 통과시킨 게 바로 애국법인데요. 아주 압도적인 지지 속에 통과됐는데 이 9.11 테러가 일어난 지 6주 만이었습니다.
네. 이 애국법 이름만 들어도 느낌이 오는데요. 테러를 막고 미국을 지키기 위한 그런 애국법이죠.
네, 맞습니다. 입니다. 네. 이 법의 영어 이름인 USA Patriot Act는 테러 행위를 차단하고 방지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을 단결시키고 강하게 하는 법이란 말에 머리 글자를 딴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반테러법, 테러 방지법이 바로 애국법입니다.
네. 자, 어떤 식으로 테러를 막기로 한 건지 애국법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애국법은 국내 보안 증진과 감시 절차 강화, 국제 돈 세탁 금지, 국경 보호, 테러 조사에 대한 장애물 제거, 테러 피해자 지원, 주요 사회기반 시설 보호를 위한 정보 공유 확대, 테러 관련 형사 법규 강화, 정보 능력 향상 등 모두 10편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이 테러 방지를 위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으로 테러범을 색출하기 위한 감시를 강화하고요. 테러 단체가 테러에 쓸 자금을 조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제적인 돈 세탁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9.11 테러 사건의 범인인 알카에다 단원들이 미국 내 비행학교에 다니면서 조종수를 익혔다고 하던데요.
네.
이 애국법의 국경보호 부분이 강조돼서 나오는 게 그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네, 맞습니다. 이 법무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협의해서 미국 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 학생들의 신원 정보 등을 수집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네.
이 테러단체 단원이나 테러단체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조항도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랍인들과 이슬람 신자들에 대한 차별을 규탄하는 내용도 들어있는데요.
네.
이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인들 사이에 아랍 사람들이나 이슬람 신자들을 좀 안 좋게 생각하고 좀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듣고 계십니다. 이 애국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좀 전에 살펴본 대로 애국법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지만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 2편에 들어있는 감시 절차 강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애국법 215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215조는 외국의 정보 감시법 아래서 이 기록이나 다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국법 215조를 얘기할 때 에드워드 스노든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에드워드 스노든이 2년 전에요. 국가안보국의 비밀 감청 계획을 폭로를 해서 논란을 일으켰죠.
네, 맞습니다. 이 스노든의 폭로로 NSA가 전화 통화 기록이나 전자우편과 팩스를 주고받은 기록 등 개인 정보를 무차별 수집한 사실이 밝혀져서 문제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애국법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이런 NSA의 정보 수집 활동이 바로 애국법 215조를 근거로 했기 때문인데요. 이 215조 내용을 보면요, 이 외국 정보 수집이나 국제 테러 수사에 필요한 경우 미 정보 당국이 기업이나 개인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런 기록을 수집하려면 법원 영장이 있어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기존의 외국 정보 감시법 아래서는 수사 대상이 외국이거나 외국 기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게 돼 있었는데요.
네.
애국법 215조는 안보와 관련해서 수사할 필요성이 있을 때도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발부 규정을 대폭 완화한 건데요.
네.
이 NSA 같은 미 정보당국은 애국법 215조를 근거로 해서 영장 없이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기까지 한 겁니다. 최근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이 NSA의 불리한 판결이 나왔는데요.
네.
NSA가 영장 없이 개인 기록을 수집한 건 불법이라고 이 미 연방 항소 법원이 판결한 겁니다. 아, 그리고 애국법 215조가 또 문제가 되는 건요. 이 정보 수집 대상도 크게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네, 기업이나 단체만이 아니고 개인 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게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애국법 이전에는 공공수송 수단이나 대중 숙박 시설, 차량 임대 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에 국한했었는데요.
네.
이 애국법 아래서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또 정보를 수집 당하는 기관이나 사람이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게 막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러 방지를 위해서 외국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요건을 크게 완화한 건데요. 그동안 미 정보 당국이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외국 정보뿐만이 아니라 미국인들에 대한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해왔던 거고요.
네.
그러면서 뭐 개인의 사생활 침해다, 불법이다, 또 헌법에 어긋난다 이런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원에서 이런 내용을 수정한 자유법안이 통과된 건데요.
네.
이 법안은 그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일반 시민의 통신 기록을 수집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상원에서도 같은 법안이 통과돼야만 자유법이 법으로 발효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상원에서는 공화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자유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워낙 거세서요. 이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치 맥커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같은 강경파는 애국법을 조금 더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연장하길 바라고 있는데요. 의회에서 애국법 연장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한 애국법은 6월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돼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 애국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Alask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50개 주를 가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50개 주로 여러분과 동행할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지난주에는 플로리다주 다녀왔었죠. 이 플로리다주는 미국에서 겨울에도 여름을 느낄 수 있는 은퇴자들의 천국이라고 했던가요?
네, 맞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은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은퇴하면 물가도 싸고 또 기후가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서 제2의 삶을 보내고 싶다는 꿈을 많이들 갖고 있는데요. 네. 예, 이런 은퇴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열 손가락 안에 늘 꼽히는 곳이 바로 플로리다입니다.
근데 이 플로리다는요, 국내뿐 아니라 뭐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몰리는 곳인데 물가가 싼 리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예, 날씨가 그렇다 치고 이 물가가 싸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플로리다가 막 개발됐을 때 얘기고요. 네. 이제는 점점 돈을 많이 모은 사람들만 은퇴 후에 갈 수 있는 꿈 같은 곳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이애미나 올랜도 같은 큰 도시를 피하면 워낙 주 면적이 넓으니까요. 싸고 저렴한 지역도 많다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네. 자, 미국 50개 주를 가다 오늘 어디로 떠나볼까요?
예, 오늘은 플로리다주 바로 위에 있는 주인데요. 남부 조지아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Red, you go. Where shall I go? What shall I do?
Frankly, my dear, I don't give a damn.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마지막 장면이다.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남편 뒷모습을 보면서 여주인공 스칼렛 오하라는 이렇게 말한다.
I can't think about this now. I go crazy if I do.
내일 생각해야지. 내일은 또 다른 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영화는 아름답고 자존심 강한 여주인공 스칼렛 오하라가 남북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끝내 굴하지 않고 강인하고 꿋꿋하게 사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전 영화 가운데 하나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배경이 바로 이 조지아주다. 미국 역사의 분수령이라고 말하는 남북전쟁은 전사자만도 62만 명에 이르는 끔찍한 내전이었다. 이는 1차, 2차 세계대전 전사자보다 더 많은 수다. 남북전쟁이 남긴 상처의 흔적은 그만큼 깊고 심각했다. 남부군의 가장 중요한 물자 보급기지로 북부군과 맞서 싸웠던 조지아주의 피해 역시 매우 컸다. 조지아주 주도인 애틀란타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다. 북부군의 함락 때 불타는 애틀란타 시를 간신히 빠져나오는 스칼렛 오하라의 모습은 당시 남북전쟁의 긴박감과 전쟁의 참상을 잘 그리고 있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크게 성공을 거두자 조지아주에서 첫 공식 시사회가 열렸다고 한다. 하지만 스칼렛의 하녀 역을 맡아 열연을 한 흑인 여배우는 이 시사회에 참석할 수가 없었다. 흑인은 백인들과 함께 영화를 볼 수 없다는 조지아주의 법 때문이었다. 남자 주인공 역을 맡은 배우가 크게 반발했고 결국 흑인 여배우도 참석을 하긴 했지만 당시 조지아주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같은 제목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것이다. 작가 마가렛 미첼 역시 조지아주 애틀란타 사람이다. 소설 속 인물이 작가의 모습이 투영되는 것이라고 할 때 스칼렛 오하라로 대변되는 남부 여성의 강인함은 기실 마가렛 미첼의 모습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미첼의 어머니도 그 당시에 벌써 여성들의 참정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니 강인하고 독립적인 기질은 모전여전일지도 모르겠다. 남부의 넓은 대농장,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곡식을 심고 거두면서 강인한 흙의 생명력을 배워서일까? 조지아 사람들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다시 도시를 세우고 상업을 일으켰다. 현재 조지아에는 델타항공, 뉴스 전문 방송인 CNN, 소포 배달 전문업체 UPS 본사 같은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들어서 있다. 빅토리아 보거스 조지아주 경제개발처 공보 담당관의 얘기를 들어보자.
Manufacturing and agriculture are two of our biggest industries here. And manufacturing we employs more than 350,000 people in the state. Most recently, automotive. We've seen a lot of companies in the automotive industry.
제조업과 농업이 조지아주의 2대 주요 산업인데요. 최근 들어 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조업 분야에 고용된 사람들이 35만 명이 넘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도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일본이나 한국, 독일 자동차 공장들이 조지아주에 들어오면서 조지아주의 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보거스 공보 담당관은 기업들이 조지아주를 찾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지정학적 이유라고 한다.
We have a great business climate, geographical location. We were recently voted the number one state in the U.S. for business by CNBC magazine. We have
지정학적 요인이 큽니다. 경제적 환경도 아주 좋아요. CNBC 매거진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우리 조지아주가 기업들이 활동하기 가장 좋은 곳 1위로 선정됐습니다. 조지아는 매년 조사에서 한 번도 10위 밖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또 교통도 미 동부 지역 주들로 가기 아주 편리하고요. 교통 운송 기관 시설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남북 전쟁 당시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남부군의 보급로로 이용됐던 조지아주는 이제 이렇게 남동부 지역의 경제와 문화, 산업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 탄산음료의 대표주자, 이제는 평양 사람들도 마시고 있다는 코카콜라 본사도 바로 조지아주에 있다. 1990년대 조지아주는 또 한 번의 도약을 시도한다.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has awarded the 1996 Olympic Games to the city of Atlanta.
애틀란타가 그리스와 캐나다를 누르고 1996년 하계 올림픽 대회를 유치한 것이다. 이건 국제사회뿐만이 아니라 미국 안에서도 큰 뉴스였다. 그도 그럴 게 조지아주는 남부의 저 촌구석, 사투리도 심하고 흑인들이 많이 살지만 인종차별이 여전히 남아있는 시골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Fulton County Stadium in the distance, the Braves. 하지만 조지아주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이후 현대적이면서 발전하는 이미지를 갖게 된다.
There are two things I think that made it important for economic development. The first thing is when we held the Olympics, a lot of development was done in the city.
경제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애틀랜타시가 발전한 겁니다. 그전까지는 농촌에 가까웠죠. 또 하나는 다양성과 협력을 통해 조지아주가 국제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겁니다. 올림픽은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변화와 발전을 국제사회에 알린 기회였습니다. 조지아주는 이제 더 이상 시골 농촌이 아니라 현대적인 산업이 발전하고 다양한 인종이 어우러져 사는 지역으로 바뀌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무대가 된 곳 조지아주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저는요, 이 조지아주 하면 또 한 명의 유명한 인물이 생각이 나네요.
누구 말할지 제가 알 것 같은데요. 예. 네, 미국의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말하려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지아주 땅콩 농부.
맞습니다. 네. 예. 카터 전 대통령은 이 정계에 뛰어들기 전까지 시골에서 이 땅콩을 재배했다고 하죠.
네.
예, 주 상원을 두 번이나 연임하고 또 조지아 주지사도 두 번이나 재임하더니 결국은 미국의 대통령에까지 오른 이 조지아주가 배출한 가장 유명한 인물 하면 바로 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들 수 있습니다.
예, 이 조지아주는요 전통적으로 공화당 텃밭으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카터 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이죠.
예, 맞습니다. 이 조지아주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건 바로 이 조지아주 출신인 지미 카터 대통령 말고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네. 사실 이 카터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그다지 인기가 없었는데요.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에 더 보석처럼 빛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비영리단체인 카터 재단과 또 사랑의 집짓기 운동 같은 그런 많은 인도적 활동을 하면서 재임 때보다 퇴임 후에 사람들의 인기와 존경을 더 받고 있는 좀 특이한 경우가 바로 이 카터 전 대통령입니다.
네.
예, 북한과도 인연이 아주 깊은데요. 지난 1994년에는 예, 북한 핵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자 이 개인 자격으로 부인 로잘린 여사와 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네.
올해 90살인데요. 최근까지도 열정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동전으로 보는 50개주.
네, 이번에는 동전으로 보는 50개주 시간입니다. 미국의 25센트 동전 속에 각 주를 나타내는 상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를 가장 대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조지아주의 동전은 뭐가 새겨져 있을까요? 박윤석 기자 소개해 주시죠.
네, 조지아주의 25센트 동전에는 복숭아와 오크나무 잎사귀, 그리고 정의, 지혜, 중용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보르게스 조지아주 경제개발처 공보 담당관의 설명 더 들어보시죠.
We are known as the peach state.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we do produce a large amount of peaches. Ironically enough, though, we are now in the production of blueberries.
플로리다는 복숭아로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복숭아를 주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복숭아보다 블루베리를 더 많이 생산하고 있죠. 오크 나무는 주를 대표하는 나무고요. 정의, 지혜, 중용은 플로리다 주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Alabama and Alaska,
Arizona, Arkansas. 네, 미국 50개 주를 가다 조지아 주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미국 50번째 주 하와이로 가보도록 하죠. 기대해 주시고요. 박윤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의 용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가겠습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Hi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오늘의 영어 표현은 under the weather. Under the weather입니다. 그럼 제키와 린이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Are you okay? Not really. I think I'm a little bit under the weather. You should go home and get some rest. Yeah, I think that's a good idea.
제키는 린이 걱정되는지 Are you okay? Are you okay? 너 괜찮니? 라고 물어보네요. 그러자 린은 not really. 안 괜찮아. I think I'm a little bit under the weather. I think I'm a little bit under the weather. 나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자키는 You should go home. You should go home. 집에 가서 and get some rest. And get some rest.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더라고요. Lin은 Yeah, I think that's a good idea. I think that's a good idea. 맞아, 좋은 생각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Now, let's listen to a portion of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Are you okay? Not really. I think I'm a little bit under the weather.
오늘의 영어 표현은 under the weather입니다. under, U-N-D-E-R, under the, T-H-E, the weather, W-E-A-T-H-E-R, weather, under the weather. 네, under the weather은 몸이 좀 안 좋은 또는 날씨 탓에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를 설명할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입니다. If you stand under the weather, you might have a dark storm cloud over your head, and you might not feel very well. 이 말은 바다의 뱃사람들이 쓰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날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바다에서 번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배가 심하게 흔들리면 멀미를 하게 되기도 하죠. 이처럼 날씨가 왔다 갔다 하면 몸이 약해지고 몸 상태가 또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지는 상황에 빗대어 under the weather 이라는 표현이 생겨났다고 해요. So, when you say you are under the weather or that you're feeling under the weather, it means that you are sick or not feeling well. 네, 오늘의 영어 표현 under the weather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You okay? Not really. I think I'm a little bit under the weather.
You should go home and get some rest.
Yeah, I think that's a good idea.
Today's phrase is under the weather. Under the weather. 몸이 안 좋은 또는 날씨 탓에 몸이 좋지 않은. To feel sick or not feeling well. Under the weather. 꼭 기억해 두세요. So keep on practicing with your friends and stay healthy and not feeling under the weather. 그럼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bye! Give me a time to realize my crim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Culture Club의 Do You Really Want to Hurt Me 골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유엔 난민 담당 고등 판무관실에 따르면 지난 한 해만 세계적으로 5,100여만 명이 전쟁이나 탄압을 피해 난민이 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가장 대규모 난민 사태는 아프리카와 태평양 연안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이 난민 발생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캐서린 와이스너 인구 난민 이민 담당 부차관보는 이처럼 난민이 크게 늘어난 데는 새로운 분쟁이 더욱 많이 발생한 데 부분적인 원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전의 분쟁들이 사라지지 않아 만성적인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와이스너 부차관보는 또 오늘날의 난민은 과거에 비해 더욱 비참한 실정이라고 말합니다. 폭력 집단들은 마을을 습격하고 불을 지르며 심지어 학교나 병원 같은 곳도 공격해 난민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하고 있습니다. 와이스너 부차관보는 국제적인 인도주의 지원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으며 전쟁 중에도 지켜지던 금지선도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인구 난민 이민 담당국은 전 세계적으로 탄압받고 쫓겨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호하며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어디에 있건 미국 정부와 다른 여러 기구들은 난민들이 당면한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이고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또 이들을 돕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차별과 관련된 폭력, 인신매매, 범죄자들에 의한 유인 등 난민이나 고향을 쫓겨난 사람들이 흔히 겪게 되는 고통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학교 보호시설, 청소년과 성인들을 위한 직업훈련소 등에 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든 외국에 그대로 정착하든 높은 보수를 받고 일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힐 수 있게 합니다. 미 국무부의 인구 난민 이민 담당 부차관보는 대규모 난민을 돕는 최선의 길은 그들이 현지에 정착하거나 재정착을 하도록 돕거나 구호를 많이 해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토록 많은 사람을 고향에서 떠나게 만든 폭력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그 동반자 국가들은 분쟁 해결을 돕고 민주적이며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완수될 때까지 우리 모두는 난민들의 삶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걸프 지역 아랍주의 6개국 간 정상회의가 14일로 이틀째 계속됐습니다.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진행된 이날 회담에는 이란 핵협상과 이라크, 시리아 등 중동 문제 전반이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13일 이번 정상회의는 중동 지역이 매우 도전적인 시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는 미국과 걸프 지역 국가들의 군사력을 점검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걸프 지역 국가들은 이란과 서방국들의 핵 협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고 미국과의 안보 강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14일 자신의 고향인 산시성 시안을 찾은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환대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이날 취임 뒤 처음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모디 총리의 이번 중국 방문은 아시아의 두 강대국인 인도와 중국이 외교와 경제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양국 정상이 이번에 10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480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과 제약, 금융 분야에서 중국 측의 시장을 좀 더 개방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4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임시 각의를 열고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개 안보 법률의 제정과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중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은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자위대가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아베 내각이 지난해 7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용인하기로 한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또 후방 지원 대상이 미군에서 미군을 포함한 외국군으로 확대되고 후방 지원 활동 지역도 일본 주변에서 전 세계로 확장됩니다. 아베 내각은 15일 11개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팔의 수실 코일랄라 총리는 14일 이번 주 초 일어난 두 번째 지진에 정부가 적절히 대비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코일랄라 총리는 이날 북동부 차리코트 마을에서 언론인들에게 이번 주 지진은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 지역 전체에 잔해가 흩어져 있다며 불가능한 상태지만 아직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일어난 추가 지진으로 76명이 숨졌습니다. 네팔 내무부는 부상자도 2,7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팔에서는 앞서 지난달 25일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으로 8,000여 명이 사망한 가운데 12일 또다시 인근 지역에 7.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쿠데타 기도가 이뤄진 다음 달인 14일 아프리카 부룬디 수도에서 총격과 폭탄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 부준부라 곳곳에서 서로 다른 정파 간의 유혈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13일 피에르 은쿠른지자 부룬디 대통령이 탄자니아를 방문한 가운데 군부에 의한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은쿠른지자 대통령의 행방과 어느 정파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부룬디 사태와 관련해 안정과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여전히 안다만 해와 말라카 해협 사이에서 떠도는 로힝야족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유엔은 12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이 같은 난민에 대한 구조 활동을 강화하기에 촉구했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밤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 kHz로 방송됩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